1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더 읽고 싶은 분은 집에 가서 계속 읽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성태 전도사님 소개한 것처럼 저는 전주교회에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는 광주에서 많이 자랐고 광주에서 구원받고 광주에 있다가 전주로 가게 됐습니다. 좀 불안한 것은 전주 다음이 어딜까? 혹시 인천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광주에서 같이 교제하던 우리 배석도 전도사님이 광주, 전주 찍고 인천으로 가서 그 뒤가 인천이지 않을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눈이 와서 아침에 그 강사 숙소에서 아침에 밖을 보니까 세상이 하얗게 변했더라고요. 눈이 와서 차들도 거북이 걸음을 하고 과연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 올라오면은 참 서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좀 불쌍해 보여요. 왜냐면은 우선 뭐 차 하나 주차를 해도 전주는 아무데나 가다가 세우면 되거든요. 주차하면 되는데 여기는 주차할 것도 없고 사람이 참 대우를 못 받고 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여유 없이 사는 모습. 전주는 뭐 도청 소재지만은 인구가 참 작습니다. 6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시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30분이면 다 끝까지 가고 바로 넘어가면은 산과 들이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은 참 너무너무 바쁘게 사는 모습,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주변의 환경들이 뭐 안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차 조금만 세워놓으면 차에가 이상한 것들 막 꽂혀있고 그래서 야 정말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더욱더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아침에 조금 늦게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같이 말씀 읽는 그 목소리 속에서 굉장히 좀 강한 신앙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어느 교회 가서 학부모 교자면은 읽는데 대충 읽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벌써 책상 위를 보니까 뭐 노트들이 다 펴져 있고 필기도구 준비한 것이 야 이건 참 배우는 자세가 대단하다. 뭐 배우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서울 갈 때마다 서울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 항상 당부를 해요. 전주는 30분이면 교회 오는데 서울 가면 3시간은 걸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 신앙생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를 미리 주권합니다. 아무쪼록 오는 분들한테는 많은 축복이 있고 주님의 영육간에 복이 있으리라. 못 오는 분들은 전라도 말로 어찌하을까라 안쓰럽습니다. 전라도 말로 하면은 짠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뭘 같이 교제를 할까. 성경에서는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도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면서 자기의 경작하는 곳을 그렇게 지혜 없게 게으르게 경작했을 때 결과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밭과 포도원,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밭이 또 하나 있다면은 아마 우리 자녀들이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의의 열매가 가득 가득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이루어져 있다면은 정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드려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럴 때 우리 부모들 마음에서는 너희가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다 라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32장 말씀 이사야 32장 9절로 12절 말씀도 9절로 12절 말씀도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난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안일한 부녀, 염려 없는 여자들, 안일한 여자들, 두려워하고 떨라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는데도 그냥 안일하게 아무 염려 없이 기른다면은 아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맺기는 어려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포도나무다라고 하죠.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하여버린다. 그죠?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농사 짓는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엄마 되기는 쉽죠? 그죠? 결혼하면은 뭐 엄마 돼요. 엄마 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엄마가 되는 건 참 어려워요. 좋은 엄마란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알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좋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좋은 농부가 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농업기능청에서 나와서 교육할 때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인터넷 뒤져가면서 여러 서적을 보면서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책들 좀 사서 보셔요. 혹시 저희 교회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잡지가 나오는 건 알고 계셔요? 초등부에서는 작은 씨앗, 중고등부에서는 알곡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생명의 빛 이것만 알고 계시는데 교육 잡지도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는 알곡지에도 저도 연재를 계속해요. 자녀에게 대한 성교육, 엄마가 딸에게 들려줄 성교육, 아빠가 아들에게 들려줄 성교육.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연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오늘은 그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런 말씀들은 저희들이 좀 자주 듣는 거라서 오늘은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발달 과정에 대한 발달 심리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발달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때 합당한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죠. 그리고 모든 때에 맞는 교육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아이가 이런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걸 알지 못하면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아이에게 야단을 치고 아이에게 매를 대기도 하고요. 아이에게 원하는 건 아이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발달 과정, 발달 심리, 사회 심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육학을 공부하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우선 좀 하지 않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까 합니다. 발달이라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양적, 질적으로 성장 혹은 변화해 간다. 이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적어야 될 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는 유전, 유전적인 요인, 학습의 요인, 경험의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초기 발달,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발달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자라면서 우리 어른이 돼가지고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에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지내왔던 환경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달 단계를 구분해 보면은 영아기 0세부터 2세까지, 유아기 3세에서 7세까지, 학령기 지금 8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과정이죠.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영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 학부모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학생을 둔 자녀들, 그래서 청소년기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발달 단계에 따른 구분,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은 뭘 도와줘야 될 것인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기, 0세부터 2세, 신체적으로 급속한 발달이 있는 시기다. 굉장히 빨리 성장하죠? 오감을 통해서 학습한다. 즉, 물건을 직접 만지고 다루고 빠는 과정을 통해서 지능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이때 특별히 구순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든지 만지면은 입으로 가죠. 무조건 빨아요. 입으로. 그런데 그건 사실은 애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애는 입을 통해서 모든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물건을 보게 된다면은 이리저리 살펴보고 뭘 열어보고 이게 뭐 하는가 작동시켜보고 이러면서 배우는데 새로운 핸드폰을 하나 샀어요. 그럼 어때요? 사용 설명서 보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눌러봅니다. 그리고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입에 집어넣고 혀로 만져보고 입술로 만져보고 빨아보면서 그걸 익혀갑니다. 아이를 바보 만드는 방법. 모든 서랍을 다 테이프로 봉해버리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다 치워버렸어요. 애가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빨면서 뭘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에게 ABCD를 가르칩니다. 그거는 발달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에요. 영재 수업. 근데 그거 썩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아이를 특별한 아이로 만드는데 평범하지 못한 아이는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때는요, 뭘 자꾸 만져보고 빨아볼 수 있도록 오히려 깨끗하게 좀 씻어가지고 애한테 해롭지 않은 것들을 많이 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아보면서 애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엄마하고 접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엄마.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엄마 전 만지면서 잤어요. 집에서 막내였거든요. 저를 낳을까 말까 굉장히 어머니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저는 그 엄마 아빠 가운데서 항상 38선 버릇을 하면서 엄마는 내 차지였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겨울에 춥게 놀다 보면 손이 고봐요. 그 손을 가지고 와서 엄마 젖가슴을 쏙 만져요. 엄마는 늘 만지게 줬어요. 차가울 텐데, 굉장히 차가울 텐데, 그리고 꼭 안아줬어. 저는 엄마 그러면 항상 엄마 젖가슴이 생각이 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항상 나를 받아줬어요. 아이는 입으로 모든 걸 배운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따뜻한 젖가슴과 젖꼭지와 플라스틱 젖꼭지와 얘가 뭘 배울까요? 엄마의 따뜻한 젖가슴은 온도가 항상 일정하죠? 그러나 플라스틱 젖꼭지는 처음엔 좀 뜨겁고 나중에는 차요. 구멍도 적당하게 잘 뚫었으면 좋은데, 뭐 요즘 젖꼭지야 잘 뚫려서 나오겠죠. 옛날에는 바늘 불에 들고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거든요. 그랬죠? 실수로 구멍이 너무 넓게 크게 뚫어지면은, 아 이거 마시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살에 걸리고 얘가 꼴딱꼴딱 그러죠? 어떨 때는 너무 작아서 구멍이 자꾸 막혀요. 빨아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성질나죠. 더군다나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의 신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엄마의 젖도 만져가면서 이렇게 젖을 먹는 아이와 엄마 귀찮으니까 애 눕혀놓고 기저귀 개놓고 젖병 다 꽂아놨어요. 우리는 그걸 웃음으로 넘길 수 있지만 아이에게 그것은 굉장한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왜냐? 그만 먹고 싶은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꼼짝도 못하게 묶어놓고 입에다가 호스 꽂아놓으세요. 그건 사실 고문이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육학을 배우는데 이명래라는 교수님이 여학생들에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음악과를 다녔기 때문에 남학생 한 5명에 여학생 35명, 그나마 여자 산업대학 미술과 뭐 이런 여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 여학생이 거의 100명 되는데 남학생 한 5명 있어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앞에 딱 붙어있거든요. 갑자기 교수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들이 웃어보라! 응? 소가 웃어!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이 새끼 젖도 못 먹이고 내 젖 먹인다고. 그리고 조금 낯뜨거운 얘기를 교수님이 하셔요. 교수님 굉장히 성격이 좀 칼칼한 분인데, 어? 그게 관상용이요? 두고 보는 거요? 그래요. 하나님이 가슴을 관상용으로 두고 보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애 젖 먹인다고 가슴이 처지냐고. 그 선생님 참, 제 기억에 많이 남는 선생님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사들이 되겠느냐고 굉장히 많은 책망들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교단에 서서 어떻게 되겠냐고 하면서. 그런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들은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누구란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런 게 싹 트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춘기 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잠재됐던 것들이 나타나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 과정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영아기 때 아이들 모빌 달아놓는 거예요. 얘들 못 봅니다. 얘들 못 봐요. 얘들 시력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20cm가 가장 잘 보이는 거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젖 먹으면서 엄마와 아이하고 눈 딱 맞추는 게 그게 20cm거든요. 위에다 모빌 달아도 뱅뱅 돌아도 못 봐요. 애들이 못 봅니다. 눈이 안 좋거든요. 이때 대상 영속성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대상 영속성. 무슨 말이냐? 좀 어렵죠? 이거 하나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9개월이 된 환희에게도 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하지만 환희는 숨긴 장난감을 금세 찾아냈다. 11개월 된 정빈이에게도 똑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월령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대상 영속성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사물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 0세부터 2세 사이에 벌써 뭘 감춰둬도 가려놔도 탁탁 찾아내는 아 저기에 뭐가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애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점점 발달해요. 점점 발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컵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길쭉해서 높은 컵, 하나는 옆으로 넓은 컵. 그 컵에 물을 담았어요. 길다란 컵에는 물이 높게 올라가겠죠? 그 물을 이 넓은 컵에다가 똑같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을 또 그 높이에다 부어놨어요. 그러면은 애들은 이 컵에 물이 더 많다 그래요. 그러죠? 그런 어떤 물질, 불변의 법칙이나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데, 이때는 이제 대상 영속성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고, 언어가 발달합니다. 언어. 언어 발달에도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아주 말을 많이 해주고,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왜 한번 물어보지? 또 물어봐. 애들은 자꾸 왜요, 왜요 물어보거든요. 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금방 말했는데 또 해요. 물론 그렇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있고, 하나는 그걸 놀이 삼아서, 엄마하고 놀자고,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계속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저게. 저게, 저 빨간 글씨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아기 때는 부모님은 뭘 해야 되느냐? 보육자로서의 부모. 보육자. 보육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저때 꼭 해주셔야 돼요. 저때는 부모와 자녀와 간에 애착이 형성돼야 됩니다. 애착. 자, 다음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전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전 원숭이에게 달려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갔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게만 주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아기가 생존하겠지 그렇게 잘못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애들이 대부분 그 병에 걸린다든지 제대로 정상적인 발육을 못하고 혹은 정박아가 된다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발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어머니가 해주는 게 그냥 애를 먹여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해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뭐 사랑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40년대 스페이츠 박사는 시설기관의 아이들을 관찰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엄마를 잃고 4개월 이상 시설기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비혼아였다. 9개월 된 이 아기는 머리를 흔들고 이상한 손 움직임을 보였다. 15개월 된 아기는 제대로 자라지 못해 크기가 3개월짜리만 했다. 음식이나 위생 등 다른 환경은 좋았지만 엄마의 부재가 문제였다. 생후 1년 아기들은 이 시기에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엄마와 맺어지는 애착관계가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불편할 수도 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엄마와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아기마다 조금씩 다르다. 에인 스워스는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아이와 엄마의 애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낯선 상황 실험을 고안했다. 먼저 장난감을 놓아둔 낯선 방에 아이를 엄마와 함께 들여보낸 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관찰한다. 잠시 후 낯선 사람이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접근할 때 엄마는 조용히 방을 나간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애착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낯선 상황 실험은 엄마와의 분리 및 재회 상황에서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통해 애착관계를 측정한다. 안정 애착 아이는 낯선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석이는 엄마 곁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 낯선 상황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자 우석이는 당황한다. 안전기지 역할을 하던 엄마가 떠나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와 안아주자 위로를 받고 곧 안정을 되찾는다. 그리고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한다. 안정의 애착을 형성한 이 아이들은 불안 상황에선 엄마에게 접근해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진정되면 곧바로 놀이로 돌아와 탐색 행동을 보인다.
우리는 They have learned that when they have a need, if they turn to the caregiver can be counted upon to respond to them. Since the caregiver reliably, routinely, responds to their signals of need, the infant develops confidence that the caregiver is there and will respond to them. That's what we mean by a secure attachment.
그러나 모두 우석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다. 엄마가 곁에 있는데도 장난감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 엄마가 돌아와 달래도 진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아이는 안아줘도 계속해서 울고 쉽게 달래지지 않는다. 엄마가 위로 대상이 못 되는 경우다.
Sometimes, 엄마와 만났을 때 반가워하기보다 오히려 멈칫거리는 아이도 있다. 모두 불안정 애착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Attachment 형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애착 형성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되는 게 아닌 우선 첫째는 접촉. 아이와 계속 스킨십이라고 하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져주고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계속해서 그런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애를 잘 이해하고 받아주는 규칙적이고 신뢰성을 갖게 만드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성격이 조금 급변해요. 어떨 때는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안아주고 어떨 때는 쩌리가 그러면 애는 엄마를 신뢰할 수 없어요. 애착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금이나 은이나 따은 머리로 하지 말고 너희 단장은 어떻게 하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그렇게 돼 있죠. 안정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돼 있는 상태를 말해요. 애도 그런 걸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애들한테는 엄마는 모든 거거든요. 안 되면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 찾잖아요.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안 보이면 당황해 하죠. 엄마가 안전기지이기 때문에. 근데 집에 와서 엄마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애들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엄마와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착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규칙적으로 신뢰성 있게 대해주어야 한다. 엄마한테 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엄마는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고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0세부터 2세까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적으셔야 됩니다. 0세, 2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아기를 지나서 아이고 어디로 가버렸냐. 영아기를 지나서 이제 유아기 3세부터 7세까지 이때는 경험과 연습으로 보다 정교하게 발달하는 과정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는 주로 그리기, 오리기, 쌓기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이제 정교하게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이 좀 늦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단 관찰은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가끔은 이런 시기에 뒤늦게 발견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폐증의 아이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가끔 뒤늦게 발견돼요. 주의 깊게 잘 한번 보셔요. 내 아이가 좀 너무 늦다, 너무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이 더디지 않은가 하면은 전문가들과 상담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후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청구 전도 집회 하는데 엄마들 가운데 아이들을 태어 유치부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물론 5세, 6세, 7세 때 구원받은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욕심으로 애를 구원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는 초등부 어린이들이지만 교회 학교에서는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3학년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정년기라고 생각을 하고 5, 6학년 때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5, 6학년이 구원받지 못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1, 2학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걸로 끝나요. 전도집회도 좀 더 세분화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도집회 같은 경우는 에덴동산 그리고 노아의 방주까지만 증거를 하고 노아의 방주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지어서 죄의 복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방주에 있을 때는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훨씬 빨라요.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또 하거든요. 매일 선생님과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들어갔어요. 1회 어린이집 들어왔던 아이들이.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들어온 아이들이 작년보다는 훨씬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있고 그리고 말씀 집회 참석하는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보여서 어렸을 때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논리적인 그런 사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려운데 그런 아이들을 심지어는 어른 집회까지 데려와요. 그래서 애들이 정신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에 그 초등부 전도 집회 때도 전에 같은 경우는 뭐 666, 핵전쟁 이런 거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운 표받을 하고 그래서 총에다가 뭐 이렇게 후레쉬 비치고 막 군인들이 쫓아다니고 엄마는 휴거돼서 가버렸고 아빠랑 자기 딸 같이 남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표를 받아야 돼. 아빠가 물건 음식 구하러 갈게 밖에 나갔습니다. 음식 구해가지고 아빠가 왔는데 군인들이 갑자기 들어다쳤어요. 그래서 잡혔어. 아빠가 너도 표를 받아야 돼. 고개를 탁 돌리는데 666 표가 아빠 이마에 박혀있고 애들은 막 기겁을 하죠. 물론 그래서 정말 구원 받아야겠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하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장점이에요. 그러나 저학년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 그런 후유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부 전도집회는 마지막 징조까지만 하고 이제 죄 그리고 복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칫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전달돼야 될 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전도집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지었다고 쫓아냈죠? 그죠? 그리고 말 안 듣고 죄 짓는다고 홍수로 심판해버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죽였다고 수천 명 죽여버리죠? 지옥. 계속해서 공의의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집회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뭘 만드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왜 만드셨는지 나를 사랑해서 만드셨다라는 것.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가죽옷. 가죽옷. 사람으로 지어 입혀주셨죠. 닭은 어른. 지어 입으라도 아니고 지어서 직접 입혀주셨다는 것. 그런 사랑이 강조가 됩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은 유치부 집회를 해야 돼요. 유치부 집회를 하려면은 부모님들이 수준이 돼야 되고, 왜? 어린이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에 딱 한 번 하고 있어요. 너무 욕심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너 이번에 꼭 구원 받아라. 마치 너 이번에 꼭 합격해라. 라는 말로 들리죠? 구원은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때를 따라야 되고, 정말 우리 유치부 애들은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먼저, 예, 주님 오신다면은 먼저 천국에 가 있으리라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예, 애들이 지옥 가는 것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죠. 근데 애들은 그런 죄는 범하지 않으리라라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은 말하는 거 다 믿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그래서 애들을 어른처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말씀에는 어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어른처럼 만들어서 꼭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너무 욕심쟁이라고 뭐 나눠 먹어라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매를 때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그치는 게 좋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봉일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봉일시한다. 뭐든지 따라해요. 뭐든지.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그러면 형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합니다. 아빠 하면 그대로 따라해요.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요. 다섯 살 먹은 딸 애를 자동차 뒤에 앉히고 옆에 아내를 태우고 어떤 아저씨가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 아빠가 운전을 한참 하고 갔는데 뒤에서 갑자기 딸애가 아빠한테 욕을 했어요. 아빠도 걔 XX다 그치? 엄마가 굉장히 당황했죠.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걔 애미 말고 그 있잖아요. 아빠한테 갑자기 아빠도 걔 XX다.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순간 아빠가 엄청 놀랐어요. 왜? 자기가 운전하다가 다른 차가 끼어들 때마다 저런 개 XX 그랬는데 이번엔 아빠가 끼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세상에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빠도 걔 XX다 그치? 보고 배운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아기 때 부모는 뭐를 해야 되느냐? 모델로서의 부모. 모델로서의 부모.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말할 필요 없어요. 앞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애들은 당연히 따라해요. 전도집회 때 가면은 참 마음이 언짢을 때가 있어요. 또 부영모임 갈 때 정말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부영모임 가면은 그 집은 완전히 폭탄 맞은 집이 돼요. 어른들 교제하는 방 그 옆방에 자그마한 방에 애들 집어넣으면요 애들이 막 이건 집으로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엄마 아빠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운데로 뛰어다니는 놈들이 없는가, 뭐 다과 같은 거 좀 놔뒀는데 막 발로 밟아버린 놈이 없는가, 그걸 또 내버려 둬요. 참 기본 예절 교육이 안 되거든요. 이때 이제 예절 교육도 해야 됩니다. 모델로서의 부모, 부모의 양육 태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상과 벌 큰 역할을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죠. 아이들이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이제 매일 이렇게 반 돌아가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참 예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애들이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조그만 의자, 그 의자에 저도 앉아가지고 엉덩이 절반 걸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같이 성경을 공부해요. 앞에 아이들은 맨바닥에 이렇게 양탄자 위에 앉고 카펫 위에 앉고 그리고 뒤에 애들은 이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배우는데요.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드는지 이렇게 드는 애들이 없어요. 전부 다 막 얼굴을 빼놓고 이렇게 들어요. 융판 동화도 하고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쭉 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그날 배웠던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 시간을 갖습니다. 맞추면은 상이 있어요. 뽀뽀하는 거거든요. 맞추면 땀에다가 뽀뽀해줘요. 지가 와서 해주기도 하고 한번 안아주고 5세, 6세까지는 한 명 5세방 가서 나는 누구일까요? 해가지고 이제 가르쳐줬어요. 맞았어. 그러면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이 저도요, 저도요 하면서 답을 이제 다 들었기 때문에 저도 뭐예요? 답을 말하고 다 와요. 그래서 밀어서 이제 넘어지고 한번 올라가서 막 뛰고 놀고 이제 가서 또 앉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면은 애들은 궁금한 게 뭔지를 모르니까 다 이릅니다. 누구누구 말해보세요. 어제 우리 엄마 아빠는 싸웠어요. 그거 딱 안 돼요. 다 이러는 거예요. 7세 가면은 이제 안 끼고도 싶고 같이 뽀뽀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창피해요. 1학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기는데 2학기 되면 안 안길라 그래요. 창피하다고. 그래서 한번 안아주면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기도도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따라 하는 기도를 애들이 따라서 하고 끝날 때 기도도 제가 하는데 어떨 때는 아이들을 시켜요. 기도 한번 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기도를 듣다 깜짝 놀랐어요. 6세 반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애들이 다 따라하죠. 하나님, 하나님. 기도를 따라하는데 얘가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엄마, 애들이 전부 다 우리 엄마. 콩나물 사러 갈 때, 콩나물 사러 갈 때 신호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 아이한테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배우기는 엄마한테도 신호 잘 지키라고 했고 엄마는 안 지켜.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책자에도 목회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왠지 아세요? 위선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얼마나 거짓된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즘으로 따지면 종교가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의 위선을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마치 그건 우리에게는 해당치 않고 기성교회 구원 못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구원받은 우리는 혹시 외식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엄마는요 다른 집에 가면은 기도하는데요 우리 집에서는 기도 안 해요. 왜? 다른 집 들어가면 팍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 집 들어와서는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해요. 옷 벌어놓고 막 설거지하고. 왜 그럴까? 애들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구나. 진실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게 잘 본 겁니다. 모델로서 오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라고 부모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 유치부 때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효도,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 그죠? 유치부 유아기 때부터 의식적인 효도나 예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가 작년에 3월부터 6월까지 일본 니가타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아, 저는 일본에 사니까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아요. 왜냐? 예절이 있어. 질서가 있고. 정말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물론 그 배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피해를 한 자기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그 사람들은 못 견디거든요. 반드시 보복을 해버립니다. 차가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옆으로 조금 내 차 있는 쪽에 좀 붙어가서 내가 문을 여는데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차를 긁어버리고 유리창을 깨버리고 그런 이지매를 꼭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킵니다. 쓸데없이 차를 빵빵거렸잖아요. 앞에 차가 가운데 빵빵거리면 앞에서 야쿠자 같은 경우는 칼 들고 와서 죽여버리거든요. 저 교회 앞에서도 그런 거 한번 봤어요. 막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눈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한 차가 한 차 뒤로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 차가 신호등에 딱 걸리니까 그 차를 돌려가지고 교회 주차장으로 주차를 해놓더니 신문지를 이만한 거 신문지를 하나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창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안에서 막 쓰지 마세요. 막 그러니까 다시 코를 씩씩 불면서 타고 가는 걸 봤어요. 신문지 안에 뭐 들었는지 모르죠. 겁나요. 그래서 지킵니다. 잘 지켜요. 그런데 그래서 지키든 어때서 지키든 목욕탕 가면 우리나라는 거의 그 안에서 시조도 하고 그죠? 남자탕 가보세요. 따뜻한 물 들어가서 하고 있고 여자들은 살 빼러 와가지고 먹을 거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여탕은 안 들어가 왔습니다만 듣는 게 그래요. 없어서 못 먹는 우유 갖다가 찍어 바르고 있고 서서 물을 끼우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앉아서 때도 막 이렇게 미는 사람도 없고 때 미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데 그것도 앉아가지고 의자에 조용히 살금살금 식당 가면은 종업원들이 외치는 소리 어서 오십시오 외치고 막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거 그런 소리만 들리지 조용해요. 아유, 저희 자매랑 같이 모처럼 식구들 밥 먹으러 갔다가 기분 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식당 가면은 얼마나 소리소리를 지르는지 물론 중국 사람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애들은 애들대로 막 식사하는데 뛰어다니지 않는가 어떤 놈은 저희들 밥 먹고 있는데 같이 먹자고 와서 집어먹는 놈도 없지 않는가 저는 막 굉장히 나무랍니다. 얘 손 뭐 또 와서 봐요. 손 딱 치고 가라 일부러 애 올리려고 그 부모들한테 들으라고 전 대놓고 애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얘기해요. 신발을 벗으면 반드시 신발장에 넣어야 된다. 이때부터 교육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줄을 서야 된다. 공공장소에 가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다. 어른들 보면 반드시 인사해라. 구역에 가면은 어때요? 애들 배꼽 인사 잘하죠? 전국적으로 교육을 일부러 풀어시킨 겁니다. 항상 배꼽 인사. 전도 집회 때도 이번에도 그래요. 처음부터 이제 그 교육을 지금 시킵니다. 이번 주일 끝나면 그 교육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제 호칭은 빼버리고 안녕하세요. 세요. 그거 아니에요. 일본 가서 배웠던 게 인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방을 갔습니다. 자매님들이 일본인하고 살기 때문에 거의 일본 사람처럼 됐어요. 근데 구원 못 받은 분이지만 신방 가가지고 그분은 구원 받고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얼마나 인사를 하는지 신방하고 끝나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가면서 또 차 문 타기 전에 또 차 타고 또 백미러로 보니까 차 가고 있는데 직공문이야 대놓고 뭐. 야 저거 배워야겠구나. 석 달 동안 몸에 뱄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랑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모처럼 만에 우리 아이스크림 좀 먹어보자. 거기는 물가가 비싸서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 먹어보자.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봤는데 두 개를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주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죠? 받으면, 네? 여기 있습니다. 받잖아요. 거기서 받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얘들한테 이거 유아기 때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령기, 초등학교 시절.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때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아중심에서 탈피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들과 사귀는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친구하고 사귀는가 잘 알아보시려면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면 됩니다. 맛있는 거 음식도 좀 준비해주고 친구들 데려와라. 그리고 아무런 간섭하지 말고 애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놀이를 하면서 지냈는지 보면은 내 아이가 어떻구나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애들은 순진해서요. 처음에는 몇 분 동안은 조금 이렇게 탐색을 하고 감추고 있다가 10분 지나면 본색이 다 드러나요. 보시면 됩니다. 또래, 교사의 영향이 크다. 또래 친구들의 영향, 그리고 선생님의 영향이 아주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자주 교제를 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두 분 다 자주 찾아뵈세요.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 아이를 맡겨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오는 부모님이 있어요.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도 주변에 그런 선생님들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또 애를 학교 보내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요. 많은 애를 뒀다면은 담임도 여러 명을 이렇게 봤을 건데 그 아이를 지금 고3이니까 고3 담임까지 겪으면서 참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촌지발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촌지를 받아봤거든요. 그것도 아이 손에 들려서 보냈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냐. 그 부모님이 나한테 와서 얼굴도 못 봤어요. 애 손에 돌려보냈어요. 30만원 싸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 당시면 큰 겁니다. 그 집이 좀 잘 사는가 봐요. 30만원이나 싸서 보냈어요. 다시 돌려보냈어요. 애 편에. 편지 써가지고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뜻은 마음은 제가 받고 그것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너무 적어서 그러냐고 100만원을 싸서 보냈어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고 강경한 입장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와서 좀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냈으면은 내 자녀가 어쩐지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해요. 저는 애 맡길 때 항상 그 담임선생님에게 편지를 아주 장문으로 두껍게 해서 보냅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철없는 자녀를 맡겨놓고 얼굴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누구누구 아빠 되는 누구누구인데 저도 전에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쭉 적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를 정말 정직한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공부 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라죠. 얘가 혹시라도 학업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든가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는 거짓말할 때는 가차없이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사랑의 매로 때려서 얘가 혹시 잘못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음악을 좀 했었는데 혹시 음악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저한테 말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그런 것도.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떤 잔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뭘 할 때 뭐, 아빠가 그 애 말을 들으니까 파워포인트를 잘한다고 하던데 잘 못하는데요. 잘한다고 하던데 뭐 이런 거 내용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거 해줘요. 그리고 김장 담그면은 김장김치 몇 포 제 자매한테 싸서 갖다 드려요. 그건 마음이잖아요. 그죠? 저도 어떤 집에 가정 방문을 가는데 학교에 있을 때요. 그 집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한데 그 어머니가 봉투를 줍니다. 정말 작은 돈입니다. 우리 애들 키우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시는데 그건 거절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건 마음이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그 애들을 위해서 다시 씁니다. 촌지가 왜 나왔어요? 옛날에 계란 한 줄. 네? 이런 거 선생님 너무 수고하신데요. 김 한 톳 뭐 이런 거 드리는 게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런 게 잘못되다 보니까 네. 필요한 거 꼭 사시라고 돈으로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부피가 많아지고 그래서 촌지가 된 거죠. 사실은 좋은 뜻이었어요. 그런 뇌물의 성격이 아닌 정말 감사하는 그런 거라면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교사들에게도 혹시 가정에 갔는데 선생님들 뭐 하시라고 돈 주면은 그거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서 아이들을 위해 써라. 받으세요. 아니요. 뭐 더 받. 그거는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저는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도서 상품권을 꽂아가지고요. 뭐 선생님이 문화생활도 필요할 거고 또 책을 또 사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도서 상품권 사서 책 한 권 사가지고 같이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보내드려요. 그게 왜 촌지입니까? 전에 광주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간증을 하는데 나는 학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자랑을 해요. 그런데 광주교회 바로 옆에 매곡 초등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떠돌았어요. 광주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문제하다. 엄마들이 교회에 미쳐서 자녀들을 방치한다.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 사실이었어요. 왜?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아무것도 모르죠. 준비물도 엄마들이 안 챙겨줘요. 과제물이 뭔지도 몰라요. 알림장도 확인을 안 해. 교회만 다녀요. 제가 봐도 미쳤더라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한 번씩 만나보세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도 여학생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폭에 가담이 돼가지고요. 면도칼 가지고 다니면서 손가락 사이에 끼어서 애들한테 긁어버린다 그러고 얼굴 이쁜 애들 데려다가 겁주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길거리에서 여학생 우통을 벗겨서 담배불로 유도를 지져버리고 나중에 그걸 다친 수술을 받았어요. 부모님 오라 그랬는데 그 부모는 우리 딸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니래요. 몰라도 너무 모르죠? 아이들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가는 선생님과 교체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 자주 만나세요. 전화라도 한 통씩 하시고 갈 때마다 뭐 싸짐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도 부담됩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정말 교육에 어떤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교직관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직자적인 교직관. 교직은 천직이다 라고 여기면서 배고파도 뭐 힘들어도 교사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거. 하나는 직업관직 교직관. 직장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 벌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는 전문직적인 교직관. 이 두 개 가운데 정도 되는. 그런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교직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세상이 어려워져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후배들이 왔는데요. 교생 실습을 나와요. 한 그 선생 후배가 기술과를 지원을 나왔는데 공대에 다니다가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왔어요. 그 선생님이 자기 소개를 하라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라도 선생입니다. 그래요? 예? 그 이라도 씨? 이라도 선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생이 이라도 할까해서 왔다고. 제가 그때 구원받기 전인데요. 너 이리 좀 와봐봐. 몇 대 맞았어요 저한테. 너는 교사면 안 된다. 할 것 없어 선생 이라도 하고 오면은 너는 교육을 망치고 너도 불행하고 애들도 불행하니까 제발 하지 마라. 그런 선생 별로 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향이 큽니다. 저는 교육 목사이기 때문에 제 애가 선생님들 알기로 우습게 알면 어떨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기를 저희 집 신방 올 때는 꼭 얘기를 미리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신방을 오잖아요. 그때는 저도 애 있을 때 꼭 오라 그래서 저도 집에 있어요. 선생님 엄청 긴장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교육 목사님 집을, 교육 목사님 앞에 신방하러 왔으니, 저 그 앞에 선생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요. 너희 자식, 너도 무릎 꿇어. 선생님도 무릎 꿇고, 야, 손이 다 무릎 꿇고. 제가 앞에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은, 제 애는 알 때요.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네. 그 선생님 무슨 말해도 안 먹어줄 거예요. 선생님이 비록 어리고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도 애 앞에서는 선생님을 하늘처럼 받들어줘요. 그래야지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걸 애가 받아들여요. 어떤 선생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집에 갔더니 아빠가 교구장이래. 아, 행감치고 앉아있어요. 어, 왔어? 어, 이리 앉아. 선생님, 예. 선생님은 무릎 꿇고 아빠는 행감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신방을 받아요. 요즘 지내기는 어떤가? 내가 생각할 때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네. 뭐 우리한테만 큰 소리 치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앞에서 완전히 빌빌 가고 나니까 아이고 어쩌자고 저런 사람이 교사가 돼가지고 완전히 애를 망쳐놓는 거야. 혹시 선생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절대 애 앞에서 그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애를 위해서. 그래서 교사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애 앞에서 선생님을 높게 해주는 게 내 애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때 학년기 때 부모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뭐냐. 격려자로서의 부모. 아이의 일에 관심과 격려를 보일 때 아이가 근면관과 자신감을 갖게 되며 반대일 경우 열등감을 갖게 된다. 칭찬이 굉장히 좋습니다. 애들 초등학교 때 애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실수를 많이 한 것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 중고등학교 가서 실수를 많이 안 하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거고 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판단하고 비판해버리면은 애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격려자로서 부모 아주 중요하죠. 다 적으셨어요? 한참 적고 계시는데 아이들은 칭찬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돼요. 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체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격려로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자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
마음속으로상상하는것을한번그려봐라그런데어떤아이는도화지에까만칠만하고있죠수업시간에선생님이마음속으로상상하고있는것을그려보세요그한마디딱했는데얘는진짜고래크기만한고래를그리고싶었어도화지한장에큰고래를다그릴순없죠그래서고래를그리기시작했어요선생님이이해를못했죠부모님한테가서얘가미술시간에그림을그리라그랬더니도화지에온통까만칠만하고있어요계속묻는말에대답도하지않고도대체뭘그리냐고말해도대답지도않고고래만그까만칠만그리고있어요정신병원에입원했어요도저히의사들도모르겠어서원로박사까지도모시고왔어요말안해왜보여주고싶었던거예요칭찬받고싶었어우리가이해하지못해서아이들이상상력을완전히망쳐버리는정말크게될수있는아이들의꿈을다막아버리는일을하고있지않는가아이들은격려가필요해요저아이는마음의상처를많이받았겠죠안그러겠어요우리가너무섣불리성급하게결단을내리고그리고나름대로아이들을정죄합니다그런것들이큰문제가되는거예요여러분들도한번생각해보세요학부모님들도어려서뭔가억울하게야단맞은적없으세요나는이거이거였는데막나한테야단을치는거예요그막이것은이래서이랬다라고말도못하고그냥억울해서울기만하고있던그런경험없으세요우리아이들한테우리도그럴수있다는거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그고래가무슨고래인줄아세요범고래엄청난살육자입니다그범고래는요뭐이런물범이런것들사냥하는것은일도아니에요괜히일없이가서죽여요공놀이하듯이공중으로팍꼬리로쳐서날리기도하고그러면서먹지도않아사람도공격합니다심지어는자기보다몸짓이엄청나게큰고래들고래들이새끼를낳으면그새끼를계속쫓아가요그러면나중에새끼가지쳐그러면서뭐냐이범고래가그고래위를올라타서숨을못쉬게하고질식시켜죽여버려요그런데그범고래도칭찬을해주고상을주니까어때요사람마음대로훈련을시키죠칭찬이그렇게무서운거예요아이들을잘한다잘한다해보세요진짜잘해요부정적인예언을하지말고긍정적인예언너는정말잘할수있을거야저희아버님도저한테그런긍정적인예언을많이해줬어요저희형님이참좀못됐었거든요가출도하고싸움도하고막이랬는데저한테자꾸아빠는너를믿는다너는훌륭하게이럴거야아빠가칭찬했던내용은딱한가지밖에없었습니다 제가 걸음마도 못 하는데 세워놓으면 달려갔어요. 달려가다 칵 넘어져. 또 세워놓으면 달려갔어요. 달려가다 칵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너는 어려서부터 세워만 놓으면 달려갔던 애다. 그걸 계속 칭찬해 준 거야. 그럼 어때요? 그래, 나는 나면서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어. 나는 할 수 있어.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칭찬할 게 꼭 있거든요, 애들한테. 잘 찾아보세요. 자, 공부 습관을 들이며 공부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했는데 공부는 한마디로 정말 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걸 습관으로 들여주세요. 그래서 아이를 손잡고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 또는 부모님이 권하는 책들. 어떤 아이들은 책 읽으라고 하면 30분을, 아니 30분이 뭐냐, 10분도 못 앉아있어요. 그 애는 공부하기는 글렀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부는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은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는 해야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물론 부모님부터가 아이에게 공부를 왜 가르치는 것, 그 목표나 목적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어떤 뭐가 되고 싶냐, 왜 그게 되고 싶으냐, 그러려면은 뭐를 해야겠느냐, 그런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자,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정체감 형성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거기보다는 정체감 형성의 시기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신체적으로 급속한 발달 및 성적인 변화가 있어요. 급속한 변화와 개인차로 인한 불안과 혼란이 생겨납니다. 신체적으로 급속한 발달이 있고 성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뭐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그때부터 초경이 있고 음모가 나기 시작하고 이성의 눈을 뜨는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늦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거의 다 끝나죠. 이때 아이들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 상상의 관중에게 시달린다는 거예요. 남은 아무도 자기를 안 보는데 자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울 앞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한마디로 개멋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내 아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야단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바람나서 뭐 누구를 사귀어서 이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안 보지만 나는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발달 과정에 있어서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애도 그 인후통 안 하더니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그 주일날 교회를 간다든가 학교를 갈 때마다 머리에다가 뭐도 이렇게 조금씩 바르고, 전에는 제발 머리 좀 감아라, 제발 좀 모욕 좀 해라, 뭐 해라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말 안 해도 잘해요. 참 좋더라고요. 지나치지 않게끔 잘해요. 예, 머리도 단정하게 좀 이렇게 너무 막 흐트러지고 막 산발돼 있으면은 이렇게 엊그저께는 한 번 더 죽으라고 웃었습니다. 그 젤 있잖아요. 젤을 쓰는데 저희 저 안방 화장실에 있는 곳에 와가지고 젤을 썼어요. 근데 그 젤은 그 부부관계시 사용하는 젤이거든요. 마사지 젤이요. 내 이놈이 그건 안 보고 젤만 보는 거예요. 매끈매끈한 젤 있잖아요, 젤리. 예? 그걸 갖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저희 자매가 와가지고 저를 손도 잡고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걸 저쪽에 놔뒀는데 그게 저쪽이 밑에가 내려가서 한참 웃었습니다. 얘가 너무너무 순진해요. 지금도 저희 자매가 모욕을 시켜줘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집에서는요, 저나 저희 자매나 저희 애나 샤워하고 모여가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안에서 다 입고 안 나오고 그냥 나와요. 딸이 없어서 그냥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지금도 그 집에서 이렇게 출근하고 또는 퇴근하면 반드시 저희 집에 저희 자매, 저희 아들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 있거든요. 다 안아줍니다. 저희 자매도 안아주고 저희 애도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왜? 너도 그래야 되니까. 너도 결혼해서 이 아내한테 그러라. 보여주는 거죠.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젤리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애들 이때 아이들한테 반드시 부모님이 성교육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피임을 하며, 어떻게 성병을 예방하며, 뭐 그런 거,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아주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다른 얘기가 진실돼야지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점처럼 꺼내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교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애들 너무 멋낸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얼마 전에 그 찬양의 밤때 전주교회에는 학생 찬양대가 뭐 서울도 있는데 거기는 찬양대가 기악부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베이스 기타, 기타, 드럼, 신디사이저 이런 거 놓고 해가지고 애들이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찬양대에 나왔는데 여학생들이 한결같이, 옛날에는 머리를 막 뒤로 묶었는데 이 머리를 느슨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상투같이 올라갔었죠. 이게 유행이 변해서 요새는 느슨하게 뒤로 처지게 묶고 내려가고 반드시 옆에를 빼야 돼. 귀를 넘기면은 안 되고 반드시 옆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자매님들이, 저희 자매도 저한테, 아이고, 애들 얘기해가지고 무대에서 살 때 이것 좀 단정하게 묶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 머리 그게 멋인데. 그게 멋인데 내버려두라고. 아니나 다를까 저도 볼 때요, 다 어디 머리 묶다 맞는 것 같이 전부 다 이래가지고 서서 하는데, 한동안은 전부 다 바지 길어가지고 도로 청소하고 다녔죠. 그게 멋이라고요. 내버려 두자. 그것도 한때인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모자도 뒤에 누르고 앞에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앞에는 팍 내리고 뒤에를 올렸어요. 버리붙지 모자를. 바지도 뭐 유행도 많이 했죠. 나팔 바지 있다가 일자 바지 있다가 어떨 때는 승마하는 것 같고 홀터 바지 딱 두께로 입혔다가. 현실적인 세계를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이상주의적 사고로 확장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초록색 달기 날 수 있겠냐? 아, 가능하다. 어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애들은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하는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그냥 한마디로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비판하는 판단자적 사고가 생긴다. 옛날에는 무조건 예예 하던 애가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따지고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제 컸다고 엄마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고 판단자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고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대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 자매도 그러더라고요. 애가 요새는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좀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타인을 의식하고 유치한 어투, 제스처, 옷차림을 한다. 왜 그런다고요? 상상 속에 청중이 있다. 자기가 스타예요. 정체성 확립이 안 되고 정체성 혼미의 그 단계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일어나도 나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폭주적들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상담자로서의 부모.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준다. 답을 줘야만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되어라. 부모는 해결사가 아니다. 자녀 교육은 마라톤이다. 그랬죠? 그래서 상담자, 유능한 상담자가 되는 비결 첫 번째, 말을 잘 들어주면 됩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이미 말했던 사람들은 하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답을 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쓰니라고 정신 못 드세요. 실탄 비웁니다. 그 이거 필요하시면 인터넷에 올려놓을게요. 인터넷에 올려놓을게요. 네, 참고로 보시고요. 예를 들면 상담하러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그럽니다. 네, 와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정말 힘든 일이니까 왔겠네. 그런데 뭐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그래, 교회 나오는 게 참 힘든가 보네. 말이 돼, 그래야지 말이 되거든요. 교회 오기 싫어요. 힘드니까, 교회 오는 게 싫으니까 오기 싫지. 그럼 어때요? 그 말을 바꿔서 교회 오는 게 힘든가 보네. 그런데요. 아, 그래. 교회 오기 힘든데 그래도 일부러 교회 왔어요? 왔대요. 왜 교회 왔냐고. 엄마가 가라 그랬어. 그래도 그건 착하겠네. 어? 교육이가 그렇게 힘든데 엄마가 오라 그래서 교육 올 정도면은 친구는 참 그래 착하다고.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엄마 말 잘 들어서 온 것도 아니고 교육 안 가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답을 줘야 된다라는 걸 하면 교육 오기 싫어요. 왜 오기 싫은데? 말이 섣불리 안 나와요. 학교에서 엄마도 속상해 죽겠어. 왜? 학교 다니기 싫어. 그래, 정말 너 학교에 다니기 싫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학교 가는 게 정말 힘드니? 얘기를 쭉 들어주고 정말 그랬겠다, 야. 내 짝꿍이 너무너무 잘난 체하고 뭘도 보기 싫어. 왜 그런데? 얘가 공부 좀 잘한다고 뭐 자기 집이 있다고 뭐 하면서 나를 완전 바보 취급하는 거야. 넌 당해도 싸다 이놈아. 나라도 그랬겠다. 뭐 그러면은 얘기 돼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어떻게 걔가 잘난 척하든. 글쎄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뭐 수학 시간만 되면은 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야, 정말 그게 진짜 밥맛이다. 어? 옆에서 그걸 해주면은 야, 엄마는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밥을 줘야 되는 게 아니야. 정말 걔는 밥맛이다. 그러면 돼요, 그걸로. 그런데 그걸 잡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네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걔 코를 납작하게 해버려라. 누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뭐 그러나.
싶었던 한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해맑은 웃음과 순수한 영혼은 그러나 학교폭력이라는 무서운 힘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세상을 버리게 만든 이들은 바로 같은 학교에서 같은 책으로 공부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우리에게 빠져갔던 학교폭력은 또다시 수많은 푸르른 꿈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과 비겁함으로 외면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친구, 우리의 아이들은 꽃처럼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되고 있죠?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엄마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니? 말해봐라. 말했더니 결과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말한 내가 속이 없지. 그래서 대화는 단절돼요. 자, 말해봐. 어머니 생각이 어떤지. 웃기고 있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장의 좋은 충고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들라면 바로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 자기를 이해시켜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해를 시켜라. 이 원칙이야말로 상담의 기초요, 열쇠이다. 그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애들이 뭐 학교 교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어디 소풍을 간다든가, 그럴 때는 노래를 부르기 싫어도 같이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반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막 다 응원해요. 그런데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걔 왕따 될 확률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을 만나서 교제해요. 우리는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어머니 조 모임 나가고 부형 모임 나가고 계속 공급받아요. 우리도 주일만 교재 참석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한다 그래요. 겨우 주일만 나온다고. 우리 애들은 부득불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교재 시간을 가져야 돼요. 위로해주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자, 끝으로 고린도 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육신적인 위로도 필요합니다. 또 그 영혼이 상심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위로가 그 아이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을 위로해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학부모 교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 자녀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들의 역할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참으로 때를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좀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필요한 지혜들을 주님께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배우는 자로서 자녀 교육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또 필요한 지혜들을 얻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닌 자녀교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책자들도 보면서 자녀들을 참으로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로하는 위로를 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참으로 악한 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늘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